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답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세 군데를 보실 텐데요. 주보에는 조금 잘못 나와서 정정하면서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그 다음에 47장 28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4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제가 또 새 번역으로 오늘 지금 읽으신 세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 보실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47장 2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그리고 또 뒤에 마지막입니다. 50장 24절의 말씀.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큰숲 성경 우리 두 번째 시간 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에 관한 간략한 소개도 드렸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복습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건은 흑암과 공허와 어둠 이런 그 무질서와 또 무의미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선하고 좋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를 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의 창조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1장에서 2장까지의 창조의 사건에 관한 간략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이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그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네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사건, 또 가인이 살인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다독이시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단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 그러나 또 은혜로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런 일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무슨 사건이 나왔죠? 바벨탑 사건, 그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할 때 이 창조의 선한 그 에너지와 또 그런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다시 역창조로 백슬라이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역창조로 나가려고 할 때 다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시작하신 이 창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그것을 창조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다, 암시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창조의 행위 자체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창조라는 이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아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분이구나를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줄기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과 또 그 아들 요셉, 이게 4대에 걸친 그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참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제 첫 번째 아버지를 통해서 시작된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남의 가족사를 그냥 엿보고 뭐 재밌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 차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를 이제 읽어서 보게 하시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죠. 24장부터 28장까지는 이삭, 그 다음에 25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 그 다음에 37장 이하로는 또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 가족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은 참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이제 그 불순종과 타락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모든 인류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각자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 어려워진 거죠. 이렇게 분열과 단절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참 우리의 죄의 결과이죠. 분열과 단절이라는 것은 항상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분열과 단절은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상태를 일으키는 그 원흉이 되는,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은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분열과 단절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죠. 참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오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도록 자기 눈을 감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자기 잘못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분열되고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 또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바벨탑을 짓는 자들의 그 교만이 치솟도록 놔두시지 않고 이게 언어를 흩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이렇게 흩으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래도 그거를 좀 한계를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수준에서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역겨워하시는 수준의 그런 죄까지는 안 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흩어놓으면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서 달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좀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니까 굉장히 그 시작부터 거창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장엄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달랑 한 사람 불러내는, 한 사람의 생존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인류 구원의 첫 시작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끄집어내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오늘 우리 나왔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강제로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끌어내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뭐 혼이 빠지게 한다라든지 뭐 몽롱하게 이렇게 홀리게 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약속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내 약속의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 그 성취를 너의 삶부터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삶의 자리로부터 나오겠느냐. 나의 말을 듣고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겠느냐. 그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넌 크리스천으로 살았지만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넌 크리스천의 자리로부터 크리스천의 자리로 나오겠느냐. 너의 습관과 주장과 모든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착화된 그런 고정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나의 약속의 말에 동의한다면 너의 그 방식과 주장과 그런 습관으로부터 떠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라크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이 집안은 뭐 그렇게 잘 살고 뭐 명예로운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한 편안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집안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우상들의 조각품 있죠. 그 목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깎아서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가에 그래도 뭐 중소기업이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가정의 아들이었죠. 그 당시에 뭐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 장사가 잘 되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아 편하다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 큰 고통이고 이게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과정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한 번만 나타나진 않았겠죠. 그에게 계속 나타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졌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때 4000년 전에 인간이 글도 잘 통용되지 않고요. 물론 쓰여지긴 했지만 통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전우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랑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4000년 전에 그 고대인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실제로 뭐 이렇게 상상 중에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여기 이 속에 분명히 자식 하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포함되어 있는데 스케일이 너무 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아까 보신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먼저 아들 하나 원한 사람한테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난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후손을 아주 많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꽂혔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냥 힘든 일이라도 좀 겪고 살고 남들이 좀 무시해도 당하고 살고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영적으로 좀 소시민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되게 내가 주권적으로 보살피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은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 두 번째로는 후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를 하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들어보시면 뭐 떠오르는 것 없으신가요? 학창시절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국가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배웠죠. 뭡니까? 주권. 나라가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저쪽에 그 중국 서쪽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에 100만 수백만 200만 되는 그런 집단이 유랑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당연히 안 되죠. 백성 없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사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 영토였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 영토가 무엇이죠? 영적이어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세상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를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들이 포함된 약속의 내용은 한 번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여러 번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하나님 하여튼 집요하게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1년, 10년 죽을 때까지 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3대에 걸친 이 자손에게, 이 가족에게,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내용을 보면 세로 줄로 후손에 관해서,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주권적으로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너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장되는 축복이다.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제가 성구들을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제가 교환에는 저 성구를 적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아니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꼭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저 약속의 요소들이 줄여보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유하게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세요. 아들 하나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종종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게 하신다. 또 약속받고 우리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약속의 나라에 실체가 우리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습니까?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도 뭐 우리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설교도 한 10번에 걸쳐서 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공부도 그룹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10주 동안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교재 펼쳐놓고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누구나 다 갖는 질문이 있어요. 그토록 같이 가르치고 나누었건만 마지막에 질문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걸 내가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번 듣고 대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실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경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이랬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삭이 좀 나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아닙니다. 야곱의 그 험난했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약속하신 말씀에 조차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바라기는 이것을 금방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아예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내의 싸움이거든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자, 오늘 큐티에 보시면은 이 말씀 바로 나왔죠.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붙들게 된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내용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그냥 어떤 감정에 약간의 동요가 있는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 하나님 나라의 속성, 사랑과 희락과 또 기타 등등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걸 누리기까지 우리가 진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먼저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저를 통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도전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굴곡 있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기의 삶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뭐하고 할 때 이렇게 누려지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러므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의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정말 크리스찬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라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실질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예로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리 프로그램 요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미 씨네 반찬 뭐 이런 것도 봤는데요. 보니까 와, 그분 진짜 실력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뭘 어떻게 한다, 기구는 무엇을 쓴다, 양은 얼만큼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걸 이렇게 보면은 와, 맛있겠다 이렇게 됐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전해진 그 레시피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기억해서 뭐 그로서리 가서 재료 사다가 한번 해봐야 되죠. 해봐야지만이 그 맛이 어떤 맛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만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를 봤으면 내가 그것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만으로 요리 실력이 늡니까? 그리고 맛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더 배만 고프고 고통스러워지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미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깡통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그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잘라서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깡통 햄이었습니다. 아, 엄마 이거 뭐예요? 뭐 그렇게 물었는지 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깡통 이거 미국에서 만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은 깡통햄을 만드는 나라구나. 아, 스팸, 그죠? 그래서 그 스팸, 그래서 저는 미국 가면 스팸이 탁 떠오릅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저의 상관없어요. 오직 연결고리는 깡통햄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 오려고 이제 만 20살 되던 해에 미국 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아,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뭐가 있나? 뭐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보면 알겠지 그러면서도 떨리고 그러다 이제 어떤 와닿는 실체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깡통 햄만 먹을 때만 실체가 느껴지고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거 뭐지? 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 생소한 분위기에 그 공항 특유의 냄새, 그 기억나시나요? 미국 공항 특유의 냄새 못 맡아보셨나 봅니다. 그 냄새,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 분명히 영어인데 왜 알아들을 수가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또 이제 햄 비슷한 햄버거도 사 먹어보고 또 대형마트, 월마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 미국이구나. 뭐 그때 저희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자동차가 막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야, 미국이구나 하고 딱 그 실체가 느껴지는 그 느낌.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미국은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없죠. 그러나 자기는 느끼고 누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 물론 솔깃했겠죠. 그러나 그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이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아들을 오랫동안 안 주셔서 그런지 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아들 안 주실 거죠? 저는 다메섹 출신에서 데려온 아주 착한 아이 우리 엘리에셀 제 재산을 이렇게 넘겨주고 상속하게 해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삐져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몹쓸 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또 다시 밤하늘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면서 이 별하늘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복하죠. 그다음에 또 바로 그 다음 16장에 넘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습니다. 근데 이 너무 아들이 예쁜 거예요. 아들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저럴까 싶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삭을 드리기까지 한 20년 정도로 보면 그냥 무난하실 것 같아요. 한 학자들 15살에서 막 25살 그 사이들 이렇게 보니까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드린다고 하기까지 20년 정도가 지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실체를 경험했고 그리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순종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하게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네, 저 요약만 돼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마크를 안 해놔서요. 제 성경에는 가끔가다 히브리서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찾았습니다. 17절에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은 거죠?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생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영생을 믿었던 거예요. 아, 영생은 이 육신적인 이 죽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것입니다. 실체를 잡은 거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낳았던 이삭의 의미와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받은 이삭의 의미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는 육신의 의미고 하나는 영생의 의미이죠. 이렇게 사람의 삶의 차원이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것을 깨달아가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깊이 듣고 싶고 그 말씀에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성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기서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승화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요.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 일어나고 또 내게 힘들고 또 좋고 한 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이 3대가 또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가 모두 붙들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었다. 요즘도 뭐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 카톡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묵상 나눕시다 해서 또 카톡으로 또 막 또 이렇게 서로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이 습관화되고 내 삶에 딱 이렇게 중심이 되기까지 이것이 정말 자리 잡으면 정말 나의 삶은 너무나도 복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단락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눌게요. 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지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시간을 지금까지 또 여느 때와 같이 또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힘을 내십시다. 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시대를 거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그 이집트 땅에 이민자로 가서 정착할 때까지 이제 우리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가족들이 어떤 줄기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의 인생에 그냥 우연하게 만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대처하면서 그죠? 그것을 또 피해가면서 때로는 또 그것과 극복하며 싸워가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봐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족의 역사 속에 중심에 무엇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흐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 축복, 주권에 관한 이 세 요소가 담긴 약속의 말씀에 그럼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것이 그냥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대나무가 첫 번째 마디를 맺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를 맺고 세 번째 마디를 맺듯이 첫 번째 마디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지어지게 매듭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47장 27절의 말씀과 5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47장 27절의 말씀 어떻게 나왔죠?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어디서요? 지난주에, 그죠? 1장 28절에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손이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아들도 하나 없이 아무도 없을 뻔했는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답니다. 1차적인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보시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죠, 거기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훑어보실 텐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 번성한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족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성취에 성취에 이렇게 마디마디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영원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이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잠시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효과의 마디가 아니라 매듭이 아니라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심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심어지고 세워지는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때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와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이것은 다 같이 한 목적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해서 같이 방향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있는 언약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그럼 창세기에서 예언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의 자손을, 그러니까 뱀의 자손이죠. 뱀의,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그 이제 악의 세력들이 여자의 자손, 즉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온 후손의 한 자손, 단수예요.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세력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그리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약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여기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던 때, 그때 이제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에, 이것도 단수입니다,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손이 누굴까요? 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메시아, 구원주가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좀 희미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실 때, 뭐 구약 역사 2000년 정도를 두고 약속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막 다 펼쳐놓고 주시지 않으세요. 처음에 좀 희미하고 다들 그러니까 좀 두리뭉술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선명하게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예언이 발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통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로부터 약 한 1400년 뒤에 이사야 시대에 한 2-300년 뒤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사야 시대에는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점점 더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맺어가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합쳐서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했죠. 자,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시키는 타락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죠. 자,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나의 개인적인 인생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세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원리 속에서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피조계를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려가기를 지금 목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칫 나의 선함과 또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나의 인생이 아 하나님의 창조에는 역행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아 내가 이러한 삶은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러한 삶을 내가 취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력 있게 결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 그러한 방향성 안에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의지에 굴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에 그 결정에 영원히 변치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역행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번의 사건 속에서 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영원한 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삶다운 삶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순기능과 포텐셜을 100% 발휘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순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피조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창조와 타락과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그늘 아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심판을 경험하느냐, 이 양 갈래끼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경험하고 우리는 심판도 경험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약속의 말씀에 무릎 꿇고 약속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크신 선하신 섭리 속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큰 믿음과 유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구원주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런 우리 사실을 좀 같이 보셨는데, 이것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의탁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